중국의 문화부터 풍습, 그리고 최신 트렌드까지 당신이 궁금해했던 중국의 속살을 거침없이 들여다보는 시간, 차이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윤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장란영입니다.
네, 란영 씨 반갑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다들 조심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한국에도 우한 폐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요. 더욱 조심하면서 지냈습니다.
네, 그럼 란영 씨와 함께 차이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의 최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요즘 중국은 오늘의 첫 소식 전해주시죠. 오늘도 모두 우한 폐렴 소식이네요.
네, 중국 우한 폐렴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이나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 떠있는 입자로도 전염될 수 있다는 경고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2월 8일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중국 위생방역당국은 그동안 바이러스가 주로 환자의 침방울 등을 통한 직접 전파, 침이 묻은 신체나 물체를 만진 손으로 눈과 코, 입을 만져 감염되는 접촉을 통한 전파를 통해 감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에어로졸, 다시 말해 공기 중에 떠있는 고체 입자나 액체 방울을 통해서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방역당국의 책임자에 따르면 환자의 침방울이 공기 중에 혼합돼 에어로졸이 형성되고 다른 사람이 공기를 통해 이를 흡입하면서 감염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일체의 사회활동 관련 모임을 멈추고 전염병 확산이 심각한 지역에서 지인이나 친구가 찾아온다고 하면 말려야 하고 창문을 열고 환기도 자주 시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손잡이와 책상, 탁자, 변기 시트 등도 75% 농도의 에탄올로 세척하고 소독해야 한다며 의심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개인 생활용품도 함께 쓰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현재 중국에서 우한 폐렴 감염자 수가 4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는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을 구금 조치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네, 마스크 착용이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적인 강제사항으로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8일 리포잉 베이징 사법국장은 호텔, 쇼핑몰, 마트,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안기관이 처벌하고 심한 경우 구금 조치까지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봉쇄식 관리로 사람들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는 지역도 늘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일까지 전국 14개 성시가 봉쇄식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광동성 광주와 선전, 스촨성 청두 등도 전날 모든 아파트에 봉쇄식 관리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광주는 아파트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면서 주민이나 배달원이 아닌 사람은 진입을 금지했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택배나 음식과 같은 배송 물품은 지정 장소에 놓고 주민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죠?
네, 광동성 선전은 특히 확진자가 발생한 아파트의 전 세대를 14일간 엄격히 격리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에선 발병 사실을 고의로 숨겨 타인을 감염시킨 환자가 현재까지 20명 넘게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은 이번 우한 폐렴으로 사망한 무안 씨의 리월량 의사에 대한 내용이네요.
네,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우한대학교 의대 동창생 150명이 있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단체 대화방에서 우한시 중심병원 안과의사 리월량은 우한시 화난 수산물시장에서 사스 확진 환자가 7명 발생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우한시에서는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우한시 당국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한시 경찰은 이 리원량 의사가 유언 비어를 퍼뜨린다고 파출소에 불러서 훈계서를 쓰게 했다고 하죠.
네, 1월 3일 밤 파출소에 불려가 다시는 그런 유언 비어를 퍼뜨리지 않겠다는 훈계서를 쓴 뒤에야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고대로 그 이후 비루스가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리원량도 지난달 8일 82세의 농내장 환자를 진료하다 오한폐렴에 감염됐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위험하다고 경고했던 비루스에 자기가 감염이 된 거네요.
네, 그는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난 6일 새벽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리원량이 사망하자 중국 인터넷 상에는 우한시 정부와 경찰을 비난하고 언론의 자유를 원한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원량 이사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침묵을 강요한 경찰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리원량의 어머니는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내 아들은 한밤중에 우한 경찰서로 불려갔다며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괜찮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원량의 부모 역시 이번 우한 폐렴에 감염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리원량의 어머니는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리원량의 결정을 지지할 것이라며 그것은 아들의 바람이었고 가족은 그것을 지지해야만 한다. 우한의 상황은 참혹했고 그는 이사였다고 말했습니다. 우한시 시민들과 중국의 많은 인민들이 의사로서의 양심을 지키고자 했던 리원량 의사의 사망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의 문화를 알아봅시다. 니하오 차이나. 지난 시간에는 중국의 노벨상 수상자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애국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중국은 역대로 애국주의 교육을 학교 교육의 일부로 편입시키고 소학교 단계로부터 끊임없이 실시해왔습니다. 요즘은 애국주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까지 개발해서 애국주의 교육의 강도가 전에 비해 훨씬 더 강해졌다고 하는데 중국이 애국주의 교육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중국 정부가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이유는 물론 인민들이 공산당의 통치에 순응하여 공산당에 충성하고 나아가 공산당의 일당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은 특히 중국 정부 수립 70주년이어서 사회 곳곳에서 애국주의 활동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랬군요. 주로 어떤 활동들이 있었나요?
네, 작년 같은 경우 베이징 전람관에서는 중국 정부 수립 7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열렸는데요. 지난 70년을 되돌아보는 전시회였습니다. 역사에는 공과가 공존하기 마련이죠. 마오쩌둥도 문화대혁명이 정리되면서 07과3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있었던 이 특별전에는 공만 있었습니다.
공산당이 저질렀던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1950년대 말 4천만 명이 굶어 죽은 대학진 운동은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고 10년 동란이었던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도 농촌 하방운동을 소개하는 정도로 그쳤습니다. 그리고 중국 민주주의의 꿈을 담았던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정치 풍파를 진압했다는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반면 시진핑 주석 시대를 소개하는 전시관 앞에는 미래라는 붉은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이 특별전이 시작된 날 시진핑 주석은 정치국 회의에서 애국주의가 중화민족 정신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을 맞아 시내 곳곳에는 중화민족은 한 가족, 중국몽을 같이 건설하자는 선전표가 나붙었고 이런 분위기는 몇 년 전만 해도 느끼지 못했던 민족주의 열기였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이런 식의 애국주의 교양은 낯설지가 않은데요.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한 뒤 정권을 잡은 장점인 주석은 애국주의 교육 실시 요강을 통해 전국 일선 학교에 애국주의 교육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내부의 민주화 열망을 억누르고 외부의 봉쇄와 압박을 버티기 위해 민족 감정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공산당 독재를 정당화한 것입니다.
중국의 애국주의 교양은 국민들의 저항의 힘을 누르고 체제의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체제 유지에도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강해지니 중국 정부가 다른 나라들을 대하는 태도가 도를 넘어서는 경우도 많아졌죠.
네,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라 할 수 있는데요. 사드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으로부터 한국을 지킬 최소한의 방어 무기 인데도 도입 결정이 실수이고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의 통신업체 화웨이 퇴출에 한국의 동참을 요청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옳은 것을 판단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이런 태도를 일관하니 중국 유학생들이 홍콩 자유화 시위를 지지하는 한국 대학생들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죠.
네, 이른바 애국주의 교육을 잘 받은 세대들인 20대 유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의 신상을 캐내어 공격하고 현수막과 대자보를 훼손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인데요. 중국 외교부는 유학생들이 애국심을 이성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면서도 중국 이미지를 손상하는 언행에 분노를 표시하는 것은 당연하며 사리에 맞는 일이라고 감쌌습니다.
중국의 애국주의 기준으로 보면 외국에 나가서 국가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판단되면 영웅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중국의 10대, 20대는 시진핑 시대의 과도한 애국주의 교육을 받은 세대인데요. 홍콩, 티베트 같은 주권 관련 말만 나와도 흥분합니다. 이들은 중국이 청말 이후 외세 침탈로 엄청난 굴욕을 겪었지만 다시 굴기했고 이제는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전체주의 사회라는 중국의 특성상 사실관계를 따지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목소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홍콩에서 1년 가까이 반중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지침을 내놨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신세대 애국주의를 중국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 공산당을 향한 충성으로 규정하고 시진핑 사상을 교육용 앱으로 가르치게 했습니다. 앱 이름이 학습 강국인데 시진핑을 배워 강국이 되자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공산당 장기 독재에 따른 문제를 맹목적 애국주의로 덮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중국 10대, 20대 중에는 미국 프로농구 팬이면서도 휴스턴 로키츠 단장이 홍콩 지지 의사를 밝히자 집단으로 NBA 보이콧 운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홍콩 시위에 대한 인터넷 악성 댓글도 10대, 20대가 주도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중국 건국, 원폭 성공, 홍콩 반환 등을 담은 영화 나와 나의 조국은 개봉 이틀 만에 2,171만 명이 관람했고 1억 900만 달러가 넘는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런 10대, 20대를 보면서 모태똥의 짓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섰던 어린 홍위병들과 닮았다며 문화대혁명 당시의 집단 광기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평등이라는 기반에서 다른 나라와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중국이 다른 나라의 우위에 있었죠. 중국 5천년 역사에 외교를 전담하는 부서가 만들어진 건 19세기 중엽 두 차례 아편전쟁에서 실패한 뒤였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던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다시 세계 패권을 꿈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후진타오 전 주석만 해도 덩샤오핑의 도광양회, 어둠에서 힘을 기른다는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시 주석의 선전기관은 만방내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나라 때처럼 주변국, 즉 만방이 조공을 바치러 중국에 온다는 뜻인데요. 시진핑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사고를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1일에 있었던 신중국 건국 70년 열병식을 통해서도 시진핑 주석의 호전적인 사상이 드러났었죠.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신중국 건국 70년 열병식 연설에서 어떤 세력도 우리 위대한 조국의 지위를 흔들 수 없다고 선포하자 중국인들은 환호했습니다. 시 주석이 70년 전 중국의 건국으로부터 근대 이후 중국의 길고 긴 가난함과 약함, 괴롭힘을 당한 비참한 운명을 철저히 바꿨다고 말한 것이 이미 심장했습니다. 강해진 조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환호는 이제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어떤 나라도 중국을 건드릴 수 없다는 자부심으로 보였습니다. 그 자부심은 때로 외부 세계에 대한 호전적인 언어로 드러납니다.
사실 어느 나라 국민이든 자기 나라를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애국주의 자체는 나무랄 일이 아니죠. 하지만 강대국이 져야 할 무거운 책임도 함께 깨달아가고 있는지 중국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죠.
네,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을 지낸 왕이조 베이징대 교수는 인터뷰에서 민족주의를 잘못 다루면 맹목적 애국주의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한 국가가 괴롭힘을 당한 역사가 있거나 주권 분쟁이 있으면 민족주의는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남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굴기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 중국에 없었던 문제, 다시 말해 세계 속에서 더 큰 책임과 의무라는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데요. 정작 중국 지도부는 애국주의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게 아닌지 중국 공산당은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개혁개방을 통해 세계시장 경제 질서에 편입해 오늘날과 같은 눈부신 성과를 이룩한 것에 감사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을 향해 애국주의 세뇌 교육을 자제하는 것만이 중국이 영구히 번영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중국어 한마디. 지금은 우한 폐렴으로 모두 걱정이 많은 때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기원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두 마디 준비했습니다. 祝你 平安,
祝你 平安,
祝你 平安,
祝你 平安,
祝你 健康,
祝你 健康,
祝你 健康,
祝你 健康.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유익하셨나요? 끝으로 황관중이 부른 이루 저허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중국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再见.
再见.
你这样做仿佛不曾怀疑，我还想要阻止你，你用一个人的力量打造这条爱的桥梁。